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우리 17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다 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예수 따라가며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편지의 마무리를 담당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편지예요. 단시간에 기록된 편지라기보다는 장시간의 시간에 걸쳐 사도 바울이 쓰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쓸 수가 없어서 대필하여 완성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편지를 마무리를 했는데 미처 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나 말이 생각이 나거나 혹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편지 맨 끝에다 쓰는 게 있어요. 바로 추신입니다. 그렇죠? 약자로 PS, 포스트스크립트 해가지고 PS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PS 추신이에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공하는 세월 가운데 이 편지를 같이 읽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추신을 달아서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쭉 설명해 나가면서 서로가 상이하게 다른 의견이 있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일어날 법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야와 이 마게도냐에 복음을 다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가운데 드디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그 서바나를 향해서요, 로마 교회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스페인에 드디어 갈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먼저 우선순위시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 교회가 힘겹게 정말 정성스럽게 모았던 그 연보와 헌금을 가지고, 코이노냐라고 그랬죠, 그 교재를 가지고 유대인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 일 때문에 평생 그렇게 소원이었던 사바나로 가는 길을 뒤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얻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먼저 생각했던 일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그것을 직접 교훈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것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추신의 내용은 정말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바울이 그의 편지를 갈무리하면서 이 PS 추신의 내용을 꼭 집어넣어야 됐을까? 실은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이 추신에 담겨 있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거짓 교사들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교회와 이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사도 바울의 걸음걸이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제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교제를 끊으라고까지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드렸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그 삼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가 하나인 것처럼, 트리니티처럼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분쟁이요, 이 분열이라고 해석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불평, 불만을 토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쉽게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성질을 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참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보면서 아유,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예를 들면 이렇게 오늘은 밥이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아니, 왜 이렇게 줄이 길어? 저는 이런 불평을 하는 그 불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열을 조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 바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주 엄중한 죄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들을 좀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따라갔던, 2차와 3차 여행을 함께 따라갔던 이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해요. 마음이 너그럽다, 뭐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향한 열정이 이 안에서 이글이글 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길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공부하고 상고했던 일,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을 분별해낼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특징이 18절에 소개가 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영어 성경에 보면 배만 섬긴다는 게 에피타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지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기들의 배만 막 불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우리가 거듭나면 절대로 자기 배만 섬길 수 없어요. 자기 입맛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복음과 상반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 배, 자기 입맛 따라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가정은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있고 저 그리고 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단촐해요. 세 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끔씩 이 외식을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못 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한번 어디를 가야 될지 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각각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가정은 세 명이지만 만약 이것보다 식구들이 더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이라면 온 식구들이 외식을 한번 나가려고 할 때 어디를 가야 통일이 될까요? 여러분 어디를 가세요?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은 애들 먹고 싶은 거, 아내는 아내 먹고 싶은 거, 남편은 남편 먹고 싶은 거,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 그 대개 보면 누가 먹고 싶은 거로 쫓아갈까요? 자식이요. 대개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근데 이 미성숙한 남편은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그거를 먹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 가족이 외식을 한번 하려 해도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주님의 나라에 그 영광을 위해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교회의 분쟁, 그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교리적, 신학적 타락이라고 한다면 자기 배만을 위하는 그 모습은 도덕적 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신학적 타락, 교리적 타락, 그것은 거기에만 머무는 거 아니라 우리 삶의 이 도덕적인 타락까지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계속 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요,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게 있다면 바로 바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파생되는 그 성령의 열매, 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 이미 20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삶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라 하고 상세히 제시해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이에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 장로님들 공부하실 때 안수 받기 전에 항상 우리가 봤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감독들을 세울 때, 사역자들을 세울 때 이 본문을 꼭 읽어드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 이 본문을 꼭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다른 해석을 달겠습니까? 무슨 다른 주의를 달겠어요? 하나님이 아예 성경에 딱 이렇게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될 뿐만이 아니라 삶의 도덕적인 부분도 분명히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1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어떻게 해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악한 곳에는,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악한 데는 좀 미련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일에 귀와 눈이 막 번쩍 뛰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게 무슨 소린가 싶을 정도로 악에 대해서는 좀 미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참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한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추신에 들어갔는지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그 말미암아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복음이 결국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만약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날개를 펴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 경건한 복음, 옳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음의 방향으로, 그 삶의 방향으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 혹시 이 구절을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소위 원복음이죠. 최초의 성경에서 표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원복음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런데 그 가격의 발꿈치예요. 십자가의 상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최초로 말씀하는 이 원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결론을 지으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시면 언어의 역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요. Peace of God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평화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 여기 조금만 베어도 우리가 상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하게 한다, 이것은 손가락이 좀 베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하게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박살을 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밟아 으깨셨다라는 폭력이 내포되는 단어, 그게 바로 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어의 역설이에요. 평강과 동시에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이, 그 공존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거칠게,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시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 박살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20절에 날아와 있는 저 상하게 하시리라, 저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예요. 속히, 빨리, 당장 아주 그 정도로 급하게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그렇게 깨어 부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위험 가운데 노출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걸 아이의 엄마, 아이의 아빠, 부모가 봤어요. 아무리 엄마가, 아무리 아빠가, 그 부모가 얌전하고 말이 없고 평소에 아주 조용한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 그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오는지요, 어디서 그런 거친 말들이 나오는지, 그렇게도 얌전했던 분들이 자기 자녀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 거친 행동들도 거침없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그 악한 사탄을 밟아 상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냥 은혜를 받으면 좋고 없으면 이 좋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의미가 되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6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이라이트 한 거 한번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구원하게 하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말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신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능히 견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힘,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복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이런 말들이 등장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인데, 요즘의 면죄부는 이신칭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뭐? 죄 지었다? 괜찮다? 왜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신칭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새롭게 변질된 이신칭의 면죄부예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신칭의를 위해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세워주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죄악의 속박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죄의 그 정죄로부터, 죄의 굴레에서부터 해방시킬 그 능력이 됨을 믿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의심의 늪에서 넉넉히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감정의 기복 가운데서도, 정신적인 아픔이요, 무기력증, 우울증들, 성격적인 그 장애로부터도 넉넉히 우리를 건져내어 오늘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혼란한 세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그것만이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을 믿어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며,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어떤 죄악의 유혹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게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찾아갈 거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 따라갈 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요. 이 복음을 믿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의지하여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있습니다. 찬송가 449장이요 예수 따라가면. 실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이 찬송가의 제목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후렴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원래 이게 영어 찬송이에요.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길. 여러분, 그 이미 정해진 길, 답답한 길 같다고요? 초이스가 없는 단조로운 길 같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의 힘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고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슴 활짝 펴고 살 수 있는 그 당당한 자녀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세요.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맞닥뜨린 그 수많은 유혹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